네, 오늘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땀방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좀 되새겨보면 이제 2차 귀환을 이제 앞두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함께 아하와 강가에 이제 모였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앞선 본문의 숫자를 세어보면 남성이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의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산해 보면 대충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강가에서 3일간 머무르면서 이제 자신들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열두 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의 구성원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단순히 어떤 숫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게 될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열두 지파가 같이 모여 있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서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1500km를 이제 가야 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7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들은 군대도 아니고 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한 굉장히 취약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굉장히 큰 호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많이 마구마구 가져가라고 말하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은이 650달란트 그리고 은 그릇이 100달란트 사실 저희가 체감이 안 되는데 저에게 익숙한 킬로그램 수치로 변환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이 22톤, 22,000kg 정도 되고요. 은 그릇이 3.5톤, 금이 3.5톤, 그리고 금 그릇이 1,000다릭.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서 체감이 안 되는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이 양이 어마어마한 수치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야 같은 한 그 강가에서 5천에서 6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그냥 포로였기 때문에 그냥 저희와 같은 그냥 소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과 금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과 여기에 그 7장에 보면 더 많은 어떤 곡식들까지 정말로 많은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재물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그 긴 네 달이 넘는 그 여정 속에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산속에 깊이 숨어있는 도적대들,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적군의 세력들,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불러 모아져 있는 그냥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산속에 또 계곡에 광야에 숨어 지내고 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는 이 도적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가족과 이 재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들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금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에스라는 사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그냥 저희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게요 라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하는 것이거든요. 왕이 조서를 내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조서를 받고 이 왕의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줄 왕의 군대가 대동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 속에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그의 보병과 마병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금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소심해서 왕에게 제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데 말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면 신뢰가 깨어지거나 기대가 무너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신뢰가 깨어지거나 기대가 무너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에스라가 어떤 체면이 어떤 소심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를 요청했을 때 내가 아닥사스다의 왕에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렵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내주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겨주면 아 하나님은 참 작은 신이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라의 선택에는 굉장한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고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는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입니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금식하자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단한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넘어서 나의 삶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삶에 닥쳐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긴 호흡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그냥 이제 나 열심히 기도했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죽도 좀 먹고 떡도 먹고 누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에스라는 특별히 12명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이 은과 금과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거룩한 제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는 긴 여정 속에 그 수많은 위협의 요소가 날마다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좀 건장한 사람들, 그나마 좀 힘이 센 사람들, 어떤 건장한 청년들, 남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는 거죠. 우리의 이 소중한 보물이 빼앗기거나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것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는 힘이 세니까 이것들을 좀 잘 지켜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들과 보물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재물로 제사 드릴 때 바치라고 받은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이 재물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이 흐트러지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개인적인 임무를 철저하게 부여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만 지키겠다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다해 그들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치열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열심 있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기도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을 순종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에스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40년을 보냈지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긴 여정을 가야 합니다. 수많은 보물들을 안고 갑니다. 어떠한 위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매일 누워서 잠에 드는 그 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제로 이들을 겁탈하려는 실제적인 위협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손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이 앞을 가려도 내가 의지할 것은 강력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리는 그 수고하는 애씀과 땀방울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협에서 보호해 주셨고 지키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위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8장의 마지막 기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 하루를,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삶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일어나서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위험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긴장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구하시고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